고린도후서 10장 3, 4, 5절입니다. 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견고한 진, 설교 제목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수신에 저는 함께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초청은, 그분의 초대는 대단한 신분이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사회적 신분에서 부르심을 받았던지와 상관이 없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놀라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과거에 흑백에 암울했던 그 시간과는 달리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차원의 은혜가 펼쳐져 있는 그런 컬러풀한 그 세계 가운데, 은혜가 흐르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처리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지구상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가 관영한, 불법이, 부조리가, 죄의 유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엄청난 분량으로 그 진리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아주 작은 포션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영혼 변화를 받았지만 혼의 영역인 그 생각, 감정, 의지, 그 영역에서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뭔가를 제거해버려야 하는, 뭔가는 허물어뜨려야 하는, 뭔가는 씻겨내버려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이후를 생각할 때 이 그림을 쓰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묘사하려고 하는 이 그림 자체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어떤 그림을 가장 잘 묘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원에서 입양된 아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아이는 많은 고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엄격한 표정의 그 원장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왔었습니다. 그 고아원에서는 풍요로움 대신에 늘 뭔가 부족했고 뭔가 먹는 것에, 입는 것에 허덕여왔고 자기 방이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상하고 부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입양된 후 한 달 정도를 우리가 상상 가운데 관찰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발견하는 어떤 새로운 것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내 방이 있네. 내가 원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열 수 있는 냉장고가 저기 아래층에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시간에요. 그 전에 고아원에 있을 때는 숟가락 하나면 반찬도 밥도 숟가락으로 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 식탁에서 숟가락도 있고 수저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을 돌리다가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하면서 그 음식과 함께 바닥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움츠러듭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고함이나 욕설과 함께 주먹이 날라왔거든요. 움츠러진 가운데 구석에 숨섭니다. 왜요? 그를 지배했던 과거의 어떤 상념들이 크게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르게 행동합니다. 먼저 얘 다친 데 없니?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감싸면서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삶과 달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약속이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수많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생각의 견고한 진들, 우리가 배워왔던 것, 익숙해왔던 경험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확 잡은 가운데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가 흐르고 있지만, 그 과거의 시스템이, 그 철학이 지금의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요, 혼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영,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 DNA가 생긴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하는 말버릇, 과거에 내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 걱정, 같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안에 영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영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는 영적 인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화라고 하는,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감정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걱정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죄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지? 이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우리를 발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5절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보니까 이 생각들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마치 고아인 어떤 아이가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확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본문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다루기로 하죠. 3절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현재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살고 있다. 이 몸을 입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 이 몸 입고 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 육신의 몸 입은 상태로 세상에 존재한다. 다른 사람처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생각하고 말하고 육신의 몸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입은 상태에서 진행한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런데 사는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싸운다는 말은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을 저는 오늘 강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게 된 배경은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변호하기 위한 문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에 대해서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방식으로 위선과 위협과 다투는 형식으로 말 바꾸기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불의한 방식을, 육신의 방식을 동원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들이 따라하는 이런 무기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제를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무기라는 이 표현 호플라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기학, 무기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이런 게 있는 줄 아셨습니까? 이게 영어도 있어요. 호플롤러지라고 무기학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호플라. 무기라는 뜻이에요. 호플라, 호플롤러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예수 믿는 우리의 무기는 다른 형태의 초자연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물리적 전쟁에는 물리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나 누군가의 장난치기 위해서 이렇게 볼펜으로 그 아이 팔뚝에 뭔가 그리죠. 왜 그래요? 쉽게 비누로 물 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하면 지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또는 나의 몸에 문신을 이렇게 새기면 비누로 안 지워져요. 레이저로 나중에 그것을 파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는 지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당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영적인 차원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향해서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또는 인간의 어떤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그런 물리적인 무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으로 이기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우리 힘이 아니라 세상에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의에 마련된 강력,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능력, 초자연적인 무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답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견고하게 구축된 요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생각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하게 구축된 요새,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요. 단단하게 쌓아올렸기 때문에 공격을 퍼부어도 끄떡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행태로든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 진들이 있어요. 이 진들은 자기 영혼 아래 만들어지는 것인데 인간적인 이론과 세상에 그릇된 철학으로 이것이 형성이 돼요. 말 표현이 추상적이죠. 사람의 영혼의 자기 보호를 위해서 구축된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인간적인 이론과 그릇된 세상 철학으로요. 그러면 그릇된 이론과 세상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예, 어떤 모습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조국 대한민국 저희들이 뿌리 학력과 학벌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도 학벌과 학문에 대한 학력에 대한 이 집착이 강한 사회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우리가 가진 조상들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조상 가운데 흘러요. 역시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교육하기보다도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이 아이가 그 가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요. 그 벽돌 한 장을 내 삶 가운데 그 견고한 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벽돌 한 장을 툭 놓습니다. 명예와 존경과 세상적인 이름 내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철학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습득돼요. 예수 없는 과정 가운데 이 견고한 진을 놓는 벽돌 하나를 옆에 또 툭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과는 다른 방식으로 벽돌이 자꾸 쌓여갑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를 꺼낼 때 희열을 느끼는 거,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이 희열을 맛보고 싶다 하는 것도 동일하게 작은 벽돌 한 장일 것입니다.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요즘도 이런 표현을 하는 강 큰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랐을 때는 이 표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견고한 진을 만드는 벽돌 한 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듣고 보고 특이한 가족 구조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자꾸 나를 보호하는, 안전을 확보하는 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나는 안에 외부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외벽을 쌓아가면서 나는 안에 감옥 가운데 갇히게 돼요. 여기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호흐로마라는 한 단어예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보호 외벽을 세웠지만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이 감옥을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자연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허무는 계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그것을 인식하고, 아, 이거 없애야 되겠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는 것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허물은 거룩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그 자기 엄마를 늘 무시하는 큰 고모가 있었어요. 이 큰 고모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걸 보고 이 아들이 미움 가운데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촌들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성공해야지라는 일념으로 자기 안에 분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학교 다니고 나중에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개인의 사업체를 꾸릴 정도의 성공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한 50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우울 감정이 찾아온 거예요. 아주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내면의 큰 고모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또 이상한 감정인데 그 큰 고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두 가지 양면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모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자기 생애를 의식하는 대상으로 이것을 무의식 가운데서 염두에 두고 쭉 살아왔는데 그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공허감이 찾아왔고 그 공허감이 우울 감정으로 크게 발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의식하는 대상, 그래서 자기 보호의 벽을 만들고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이 남자의 그 견고한 진처럼 자기를 서서히 가두는 작은 감옥이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 감옥을 쌓는다면 벽돌이나 시멘트가 사용될 것입니다. 시멘트를 철근을 투해서 이렇게 굳어지도록 해서 감옥을 만들겠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 세계에 이러한 견고한 진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두 가지 요소, 감옥을 만들 때 철근, 그 쇠, 그 다음에 시멘트라는 두 개의 요소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4절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하, 이 진 가운데 이 이론이 들어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아, 이 두 번째 요소가 이것이구나. 모든 이론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가 가지고 있는 컨셉 자체는 계산, calculation 또는 reasoning, 논리라는 뜻이에요. 이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logismos라는 이 단어요. 모든 이론적인 내 삶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합니다. 아까 이 남자가 무시당하는 자기 엄마, 그 엄마의 시스터인 큰 고모, 이것을 의식하듯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해석하고 내 나름대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계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가 아닌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요. 자기 확신이요. 그러면서 진을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경험과 생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굳어진 확신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 굳어진 확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대항하여 이 뒤에 있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게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무슨 뜻인가?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표현이 왜 안 다가올까요?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거듭난 나는 하나님께 갈 것을 알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왔다는 것을 알아요. 전부 다 아멘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안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나 같은 것을 사랑할 리가 없어라고 하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경험했던 확신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크고 작은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특정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의 할례가 행해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생각이 거룩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는 그 거룩한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근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양육되었고 학교에서도 엄한 담임선생님을 많이 경험한 자녀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가 예수 믿게 되었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은 당연히 어떤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의 잘못 쉽게 벌주시는 하나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 담임선생님과 같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어떤 자녀가 있어요. 엄마의 질책에 늘 기가 죽어있는 아빠를 본 자녀. 그런데 합당한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복하는 법을 몰라요. 나중에. 그리고 아빠에 대한 그림 자체가 전능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탁하기에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이러한 확신 때문에 그 거듭난 그가 생활 살다가 혹시 그 위기에 처하고 도움을 크게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자라오면서 본 아버지 상이 엄마에게 야단 듣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안 보여요. 그 아이의 삶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자리 잡은 이 잘못된 확신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은 거듭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대로 안에 숨겨진 채 지난 후에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손해보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 거듭남이 있고 난 다음에도 저를 둘러싼 그 환경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이거는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악 악한 영이 지배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 내가 이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리는 거룩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견고한 진이 힘을 더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약도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구약도 정해놓고 이렇게 쭉 같이 몇 군데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3장 이쪽을 지나가게 됐어요.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어떤 평가, 야단을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23장 읽으면서 특히 33절 같은 이 표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세다. 너무 가혹하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렇게 말한 사람의 인격을 제가 의심했을 거예요. 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도 엄청나게 크게 모독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표현이 진실이신 진리이신 공평하신 주 예수께서 내리신 진단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지금. 자, 이 시각차, 이런 시각차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알고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단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익이 아니라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지옥의 판결을, 스스로 지옥 판결을 받을 뿐 아니라 맹독으로 영혼을 해치는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차가 생긴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정확한 판별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견고한 진에 생각의 진에 쌓여있기 때문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고한 진을 파하는,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그것을 성령님의 전략,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능력, 인도, 간섭, 계시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와 간섭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먼저 이 견고한 진이 나를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보여요. 내 삶 가운데 뭔가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불편함이 반복되어 오고 실패가 반복되어 오고 왜 내가 움츠리고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왜 이 패턴이 내가 마치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움츠림이 있지? 불편하지?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조명해주는 그 역할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강력이신 성령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직면했던 견고한 진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했던 여리고성. 그 정복 전략은 무엇입니까? 희한해요.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전략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첫 번째 그들의 미션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성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이 성은 어떻게 무너질까? 어떻게 지었길래?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 주님께서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아이성을 공격할 때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와 다릅니다.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6일간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 말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7일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되던 날, 일곱 바퀴를 두르고 마지막에 큰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나면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것, 이것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지진이 지나가서 그렇지. 아니, 그 왜 그 시간에 지진이 지나갔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성경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것은 성경에 표시해 두시고 연결하여서 어떤 묵상의 과정,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씨름하는 어떤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견고한 증거와 관련되어서는 이 구절 꼭 필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내 가운데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는지,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성령님의 그 진리의 조명이 없이는 자유함 없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20년 지나면 내가 성숙해서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 아니요.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진리가 어떤 견고한 진이 나를 두르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진리가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더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라고 했고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죠? 왜 나는 위기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제 1번이 왜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무엇이 나를 발목 잡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왜 이래 축소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유입시키는 그런 생명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견고한 진, 생각의 이 감옥은 그것을 어떤 것인지를 정체를 밝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고요, 이것을 허무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야 허물어집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인도 코끼리, 5톤 나가는 인도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매여 있는, 몸 한 번 흔들어 버리면 이 말뚝이 뽑히는데 왜 스크스탄 옆에 거대한 5톤 인도 코끼리가 이렇게 작은 말뚝에 줄로 매여 있는가? 이 인도 코끼리가 새끼일 때 경험했던 그 생각의 견고한 진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안목으로 인도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압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견고한 진이 그의 행동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지,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 아시고 성령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능을, 권세를 옷 입고 있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조명하셔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어릴 때 이 사건 때문에 그것이 작은 계기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발목 잡고 있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부유하고 이토록 바다처럼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강이 나를 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흙탕물 같은 그곳에 내 발을 담그고 있었네 하는 자극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권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했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좋은 것, 그것을 누가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짐작하셨을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억압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는 이것을 그래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게 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신다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그 성령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문맥은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문맥 가운데 이 명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지금 저 삶이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압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견고한 진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섭리하신 그 부르심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참된 영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잘못 확신했던, 잘못 이해했고, 잘못 정리했고, 잘못 계산해서 입력시켜 놓았던 그 숨어있던 그 간첩들이 하나하나 잡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시어서 문제의 근원이 된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낸 그 백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아이덴티파이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견고한 진들이 소리를 내며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자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